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다 함께요.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들었습니다.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다는 의미로 인생 안에 길흉화복이 교차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울에게 추격을 받던 다윗의 화가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에서 정착할 수 있게 만든 복이 되었고 블레셋에서 정착할 수 있었던 그 복이 28장 1절과 2절부터 이제는 다시 화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다윗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8장 2절의 뒤를 이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전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아벡에 집결하였고 이스라엘은 이스르엘의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아벡은 요단 동편 해안가의 샤론 평지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그 의미는 강함, 요새를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에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 하나이지만 아셀 지파는 이 성읍에 거하는 원주민들을 온전히 다 쫓아내지 못했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대로 외부의 침략에 맞서서 견고하게 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구조가 정착이 된 그런 요새화된 성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친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며 유다 산지의 골짜기 지형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가나안 남부에 있는 곡창지대 중에 하나입니다. 고로 이 지역은 군사 전략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한 곳인 므깃도라는 곳은 이스라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벌어진 곳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사단이 집결하여 격전을 벌리는 곳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아벡과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이제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이 1절의 말씀만 보아도 이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이 두 나라가 운명을 좌우한 최대의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집결한 아벡은 앞서 사무엘상 4장에도 한번 등장했던 지형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역시 전쟁을 치루었던 장소인데요. 당시 상황은 엘리 제사장 가문과 또 블레셋이 전투를 벌린 마지막 전투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대패하였고 엘리와 그 아들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했으며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다곤 신당에 전시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벡에 진친 이 블레셋이 전투가 벌어진 이후 31장에서는 이 전투로 인해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히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계속 읽어온 독자들은 앞서 4장에서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참패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고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이 아벡의 진을 쳤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깊은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실 본문은 28장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섰던 사건과 앞에 있던 사건입니다. 가드에서 올라온 블레셋 군대가 아벡에 집결한 후 이 아벡에서 수넴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블레셋 군대를 기다리고 있던 사울은 이 수넴 옆에 엔돌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과 만났던 것입니다. 즉 블레셋 군대가 엔돌까지 가기 전에 아벡에 진쳐 있던 그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8장 3절부터의 내용이 성경 속에 없다 하더라도 28장 2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이 본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28장 3절부터의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그 내용은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왜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군사력의 차이 때문에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상 실패했기 때문에 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이 곧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28장의 내용이 사울의 영적인 무지와 타락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면 29장의 내용은 다윗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군대의 잘 훈련된 군사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열과 오를 맞춰가며 질서 있게 행진하고 있는 그 중간에 참 어색한 무리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또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원래 다윗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시절 아무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서지 않던 그때에 용맹하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어느 누구도 무서워서 감히 그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하던 때에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섰던 용맹한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장정 200명의 포피를 제거하고 왔던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블레셋과의 전투와 싸움에서 이처럼 용맹을 떨치던 다윗이 지금 블레셋 군대와 함께 행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자의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28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아기스의 요청에 의해서 다윗이 이 전투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기스의 생각에는 다윗을 블레셋의 용병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막상 다윗의 마음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모국인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이름으로 그것도 사울과 전쟁터에서 대면해야 한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심적인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전하지 않으면 블레셋의 아기스는 더 이상 다윗을 믿고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혼자였다면 쫓기면 쫓기리라 하는 심정으로 언제든지 블레셋을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찾아온 이 600명을 생각해서는 다윗 혼자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일 테지요. 지금 본문의 상황에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참전하는 다윗에게 호재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참전을 보며 우려를 표시하는 블레셋 방백들이 있었던 겁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당시 블레셋은 다섯 개의 부족 국가가 연합하여 이루어진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의 이 다섯 개의 부족들 중 다윗을 품어준 아기스는 가드의 대표자였습니다. 아기스의 용인하에 다윗이 참전했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리는 이 전쟁은 다섯 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치르는 전쟁입니다. 즉 나머지 네 명의 부족 대표자들은 다윗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참전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은 사울의 신하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아무리 지금 사이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장수가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리고 있는 와중에 블레셋의 후방을 친다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틀림없이 참패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편에서 싸우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다시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서 블레셋과 싸웠던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1절 22절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방백들의 이런 우려를 들은 아기스는 온 힘을 다하여 다윗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날이 여러 날, 여러 해였지만 단 한 번도 다윗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했던 기간은 1년 4개월입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본문이 29장이니 27장부터 조금 더 시간이 지났다 손치더라도 채 2년이 넘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알기에는 분명히 충분하지 않은 짧은 시간임은 분명하지만 아기스는 다윗을 왜 이토록 신뢰하고 믿음을 표시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다윗의 거짓말과 거짓 행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는 동안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습니다. 이는 블레셋의 우호적인 사람들이며 이스라엘에게는 대적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침노하고 난 노획물과 또 전리품들을 아기스에게 보고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유다의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을 침노하여서 얻은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행위가 아기스에게 제대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고자 침노했던 그 사람들을 단 한 명도 포로로 끌고 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6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아기스에게 투항하였고 그리고 투항한 이후로 유다의 변두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아기스를 확실히 다윗의 사람으로 다윗을 확실히 아기스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2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의 변호를 들은 나머지 네 명의 방백들은 더욱 대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과 다윗과의 악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 200명의 포피를 제거하며 사울과 연합을 이뤄냈던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라고 말했던 이 방백들의 말은 옛날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해 바쳤던 블레셋 전리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유행가처럼 퍼졌던 그 노래를 기억해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블레셋 방백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결코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블레셋과 다윗은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이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은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을까요? 우리는 블레셋으로 피신한 다윗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은 사울을 중심으로 자신을 버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하였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해주는 바람에 여지없이 자신의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되었던 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다윗을 따르는 600명은 장정만 포함된 숫자입니다. 만약 그 600명에게 소속된 식솔들까지 포함한다면 1200명, 1500명의 엄청난 인원수를 다윗은 함께 대동해야 했던 것입니다. 점점 불어나고 있는 이 사람들로 인해 다윗은 기동력을 잃기 시작했고 사울의 엄청난 추격을 따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이 막중한 사명감은 다윗이 바른 결정, 바른 분별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았던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다윗이 블레셋에 거주했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다윗을 손가락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보다 더 좋은 대안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울의 권세가 아무리 드높다 한들 다른 나라인 블레셋에까지 미치지는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나흘 만인 선조 25년 4월 17일 삼도 순변사 신립이 탕금대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자 선조는 도성 한양을 버리고 도망칠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 4월 30일 새벽 한양을 떠나 5월 1일 저녁에 개성으로 도착합니다. 선조의 최종 목적은 요동, 즉 만주였습니다. 요동으로 건너가 명나라의 제후 대접을 받으며 살겠다는 것이 선조의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류성룡이 반대하였고 명나라에서도 선조가 들어오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그 계획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약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요동으로 들어가 버렸다면 조선은 완전히 망하고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5월 4일 선조는 개성에서 평양으로 도주하면서 윤두수에게 오늘날 유명해진 질문을 하나 합니다. 적병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절반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데 사실인가? 조선 백성이 대거 일본군에 가담하였고 그 숫자도 선조가 들은 바대로 일본군의 절반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 사실은 모든 역사학자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듯이 선조의 마음을 매우 답답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 당시 조선 백성들은 나라를 버리고 왜군에게 들어가서 다시 자기의 나라를 치는 일들을 감행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조선의 병역제도와 조세제도 때문이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조선은 16세부터 60세까지 모든 백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전쟁이 없다 보니 병역을 대신할 명목으로 성삭기와 길닦기 등의 요역에 백성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던 시대에 자신의 가업은 제쳐두고 나라의 요역에 동원되는 것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막중한 부담이 아닐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당시 돈 역할을 대신하던 포를 나라의 받침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양민들은 1년에 두 포씩의 군포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양반들은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군포가 매우 과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갓난 아이에게도 군포를 거두는 황구첨정, 또한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백골징포가 횡행하기 시작하면서 가난한 농민 한 사람이 3명, 4명의 군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모든 백성들은 빚에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니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는 길 외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도망간 사람들이 왜군으로 들어간 것은 백성들만을 탓할 수 없는 나라의 부패와 부정이 일으킨 난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다윗도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다윗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있는 동안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건 이후로도 끊임없이 다윗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과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과 블레셋 또한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약속의 땅은 오직 이스라엘만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블레셋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반드시 축출되어야 하는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사 삼손의 시대부터 활개를 띠기 시작합니다. 두 눈이 뽑힌 삼손이 블레셋 다곤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서서 기둥을 무너뜨린 결과 사사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죽었을 때 죽인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사무엘과 사울에 이어지기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끊임없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었던 그 전쟁을 하나님은 삼손으로 하여금 그 전쟁을 다시 불을 지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역사적 사건 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숙명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약속의 땅에서 결코 함께하지 못할 관계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끝까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진멸해야 할 대상인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육신의 안위를 꿈꾸고 거짓말을 하며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는 것은 다윗이 지금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른 방백들의 반대에 부딪힌 아기스는 더 이상 자신의 뜻을 고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는 매우 정중하게 다윗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믿지도 않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 말은 매우 모욕적으로 들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현재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원래의 다윗이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과거 전장에서 드높이던 그의 용맹함에 블레셋 사람들은 무서워했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의 눈에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고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은 블레셋 방백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굴복시켜야 할 블레셋임에도 그 사람들의 눈에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는 말은 매우 모욕적으로 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윗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아기스의 말이 얼마나 처참한 말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다윗은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며 속에도 없는 거짓말로 전장에 나갈 뜻을 내보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의 거짓말이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전장에 나가지 않는 것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보내주지 않는 블레셋 방백들을 원망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속내도 아닐 뿐더러 여전히 아기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다윗의 허상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항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을 향해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스를 향해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는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주인은 사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다윗을 품어주고 있는 아기스입니까? 아니면 장인이신 사울왕입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지금의 다윗이라면 이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다윗은 지금 아기스를 향한 충성심과 전쟁에 나가고 싶은 열망을 보이고 있지만 내면의 다윗은 어서 이 전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일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더 추가하다가 들키기 전에 빨리 아기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거짓말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과 전혀 싸울 의지가 없으면서도 싸우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다윗을 보고 있노라면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아기스를 대하는 다윗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휘감고 있지만 다윗을 향한 아기스의 마음은 순진무궁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온통 거짓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블레셋 사람 아기스는 다윗을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걷은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기스는 다윗을 보며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기스는 다윗을 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실과 또 행동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훗날 다윗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아기스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려낼지 상상해 본다면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기스에게 다윗은 거짓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피신한 것은 현실적인 상황과 안전을 고려한 꽤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보다 더 나은 방안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정은 다윗의 영적인 상황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중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땅으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울이 조직한 특공대를 피해 다니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테지요. 또 부모님 앞에서 도망다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증조할머니 롯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부모님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그곳 역시 이스라엘 땅이 아니기에 사울을 피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빨리 유다 땅으로 들어오도록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상황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분명히 힘든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역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까닭없이 나를 미워만 해도 우리는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잘 조직된 특공대를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상황은 어느 누구도 감히 경험해보지 못할 매우 스트레스 받고 또 힘든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유다 땅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다윗에게는 물론 힘든 상황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기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윗은 반드시 이 유대 땅과 연관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쉽게 유대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압 땅에서의 경험 속에서 다윗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 다윗은 똑같이 블레셋의 땅으로 도망가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다윗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떠나라. 이 말은 1차적으로 아기스가 한 말이지요. 이 전쟁터에서 너는 참전할 수 없으니 속히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 이 말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스를 통해서 너는 블레셋과 함께 있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이 블레셋 사람들과 영원히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있는 다윗은 아무리 힘들게 수고를 해도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에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유다 땅입니다. 비록 사울에게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쫓김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처절하게 지내더라도 유다 땅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곧 떠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의 이름으로 참전했다면 다윗은 결코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적이 되어서 다시는 유대 땅을 밟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치더라도 그는 그 왕위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안정된 나라를 꾸밀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편에서 전쟁을 했다는 이력은 끊임없이 다윗의 발목을 잡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또 상황과 형편상 어려움 때문에 블레셋으로 피신했다는 그 선택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큰 실수로 다가옵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구원의 역사는 어긋나고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다윗의 이 실수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뻔한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곧 나의 영적인 상황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곳에 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곳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형편상,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그르치고 부서뜨릴 수 있는 엄청난 실수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을 떠나면 인간적으로 힘든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생명이 위태롭고 사지에 몰리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이라고 해서 마냥 편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거짓말이 언제 탄로날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단 하룻밤도 평안하게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블레셋의 시글락도 안전하지 않은 곳임을 다음 시간에 배울 30장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다른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실수가 많은 다윗이지만 그 다윗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비록 블레셋 진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내가 거짓말을 해야 하고 나를 포장해야 하는 환경에 두기보다는 신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 더 합당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나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을 깨끗하게 섬길 수 있는 곳이 곧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12살이던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시던 부모님과 떨어진 후 성전에서 학자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자신을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다윗 역시 인생의 깊은 질고와 환난, 암담한 상황 가운데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다윗,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임재해 있는 곳, 그곳에 내가 있어야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시편 23편 6절을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2살이시던 주님의 고백, 또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방을 두른 막힌 벽들로 인해 두렵습니다. 내 참모습을 들킬까봐 서투른 거짓말을 하고 내 깊은 내면이 들키면 모두가 나를 떠날 것이 두려워 겹겹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듯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집요한 괴롭힘으로 인해 숨이 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있을 곳에 있게 하시고 거짓, 위선, 사랑 없음의 자리에서 하늘의 평안을 구하던 어리석은 나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여전히 지금 있는 곳이 더 편안하게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둡게만 보이지만 어디서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많은 실수에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